지금까지 신학교의 역사를 9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주후 한 1500년까지 중세 카톨릭 교회가 무력 통치를 하고 종교 재판소를 설치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이제 정죄하고 죽이고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금서로 지정하고 또 라틴어로 이제 미사를 드리고 해서 그 당시 무려 한 1000년 이상 구원받는 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다. 요즘 제가 신학교에서 이런 모든 것들 강의도 하고 또 책도 이제 다시 편집도 하고 또 읽고 또 보고 이러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그 자유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거 획득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는 예전에도 다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 획득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드릴 영국교회사는 1500년, 지금부터 500년 전인데 그냥 깜깜한 세상이에요. 깜깜한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깜깜한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서 성경신자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그 성경신자들이 결국은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를 이제 만들면서 영혼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이 땅에 가져왔는가 이런 거 보는 것 자체가 큰 특권이고 정말 큰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중세 카톨릭 교회에 이런 압박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12세기경부터 왈도파, 위클리프, 얀 후스 등 종교개혁의 이제 선구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면서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가 이 쥐리에서 그 다음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칼빈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이루어서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알려줬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된다. 이신칭의 교리를 성도들에게 이제 회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전히 국가교회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가 다 이와 같은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루터나 칼빈, 쯔빙글리의 시대에 머물면 안 된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이게 바로 미국과 한국의 차이입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루터, 칼빈, 쯔빙글리에 매여 있고 지금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뛰어넘어서 국가교회를 반대하고 이런 신앙의 자유 또 양심의 자유를 가져다 준 이런 사람들을 근간으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이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길고 긴 자유의 여정 이거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스위스 쥐리에 있던 재침례교인 그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쯔빙글리가 통치하고 있던 이런 그 쥐리에서 재침례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세 명이니까 콘라트 그레벨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펠릭스 만츠라고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게오르그 블라우락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이제 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 이후 8년이 지난 1525년 1월 21일 쥐리의 조그만 집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중세 천년 천주교 이런 압박 통치 밑에서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침례를 받는 이와 같은 그래서 이거를 재침례, 아나, 베프티스트 다시 침례를 받는다. 밖에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 거지 이분들은 본인들이 그때 처음 침례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유아 세례는 성경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재침례라고 하는 걸 이제 행하고 유아 세례는 성경에 없고 그다음에 국가교회는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반대해야 되고 성도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제 만들고 성경 그대로 믿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쯔빙글리와 그 다음에 쥐리 시의회가 이제 하나가 돼서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테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생긴 지 2년 지난 1527년 1월 5일 펠릭스 만츠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체포되고 투옥되었다가 결국은 침례를 받았다는 그 이후로 그 쥐리의 리마트 강에 수장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강 이쪽 저쪽에서 이제 바라다보고 이런 가운데 너가 물로 침례를 받았으니까 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해서 그 추운 겨울에 리마트 강에서 이제 수장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고 그 이후에 재침례 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이제 박해가 생기고 이래서 독일, 네덜란드 여러 지역으로 재침례 교인들이 이제 도피하고 이러면서 그 지역에도 재침례교 운동이 생기는 그런 일을 살펴봤고 그 중에 특별히 네덜란드에 메노 시몬스라고 한 사람, 이 사람도 천주교 사제였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고 침례를 받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정교분리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서 메노나이트, 그래서 메노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의 무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형성이 됐다는 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책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학교의 역사, 침례교회와 신앙의 자유, 이 책을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이 590쪽으로 이제 다 해서 다 나왔습니다. 표지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총 17장으로 돼 있고 부록이 이제 3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인쇄해서 나눠 드릴 거고 또 무료로 PDF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할 겁니다. 오늘은 신약시대 교회사 10번째 시간으로 영국의 종교개혁, 영국의 침례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고 어떻게 발전했는가, 청교도, 그 다음에 분리주의, 그 다음에 침례교, 이러한 그 세 운동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AD 1534년에서부터 1689년까지 진행이 됐어요. 우린 보통 종교개혁 그러면 독일, 스위스 여기만 생각하는데 영국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결국은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이니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침례교, 그 다음에 영혼의 자유, 정교분리 이런 모든 것들이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서 그래서 전 세상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종교개혁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국 침례교 그러면 흔히 청교도 나라 영국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뭐 보수적인 복음주의 전통 여기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영국의 그 침례교회, 영국의 그 당시의 종교개혁 시대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영국 교회는 국왕이 머리가 되고 유아 세례 받는 게 시민 등록증이 되고 주일 예배 출석을 안 하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년, 500년 전에는 이런 시대의 영국이, 이런 시대에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이런 그 행진을 시작했다는 거.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회심한 신자들만이 교회를 이제 형성하고 또 구원받고 그 다음에 믿음을 고백한 그 신자들만이 침례를 받고 또 정교분리, 국가와 그 다음에 교회가 분리가 돼야 된다, 또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믿을 수 있다, 이러한 그 주장하는 침례교회가 이제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헨리 8세의 종교개혁,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난 이후에 청교도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분리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 분리주의자들의 끝에 가서 이제 침례교회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조금씩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터의 종교개혁, 또 칼빈의 종교개혁, 이거는 어느 면에서 믿음의 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종교개혁은 이런 어떤 신학적 확신이나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 그림에 헨리 8세라고 한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헨리 8세가 참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헨리 8세 이후에 세 명의 왕이 엘리자베스 여왕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다 헨리 8세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러니까 헨리 8세와 그 아들, 딸이 지배한 기간이 한 100년 정도 됐습니다. 그 1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안에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다 멸망이 되고, 그러면서 영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이 가문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509년부터 1547년까지 왕으로서 영국을 이제 다스렸는데, 신학자도 아니고 뭐 예수님 믿겠다는 그런 그 의지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복음의 열정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실용적인 정치가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참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개인 사정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1527년에 헨리 8세가 자기 부인의 이름이 아라곤의 이제 캐서린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가톨릭 신자입니다. 결혼한 지 18년이 됐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만 하나 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왕조의 계승을 걱정해서, 아무래도 내가 새롭게 이제 다시 결혼을 해갖고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황에게 혼인 무효를 요청하고 이제 이혼을 하려고. 근데 그때 교황이 클레멘트 7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거부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아라곤의 캐서린이라는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 그 황제가 카를 5세인데 카를 5세의 이모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교황이 이를 허락해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분노해갖고 1534년에 의회를 통해서 수장령이라는 걸 이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수장령은 뭐냐? 이제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영국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수장령을 발표해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헨리 8세가 교황하고 이제 가톨릭 교회하고 결별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앤 블린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영국의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무슨 신학적 개혁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권력이 이동을 한 거예요.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던 그런 권위가 영국 국왕으로 넘어간 거죠. 그렇지만 이 국가교회 체제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 겁니다. 그래도 이제 헨리 8세 때 조그마한 개혁이 이제 교회 안에 이루어져서 수도원들이 해체가 되고, 또 헨리 8세가 사실은 틴데이를 죽인 그런 사람인데 그 후에 좀 회개를 하고, 그래갖고 영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교회에 비치하는 그런 일을 허락하기도 하고, 또 미사를 라틴어로 드리던 거를 영어로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성직자 결혼하는 것도 이제 허용을 하고, 이러한 조그마한 이와 같은 개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는 여전히 카톨릭 색채를 그대로 띠고 있었습니다. 카톨릭 화채설, 또 신부들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고해성사, 사제의 독신제 등 핵심적인 카톨릭 교리 그대로 유지하고, 누구든지 이걸 어기면 그러면 이단으로 규정이 돼서 처벌받는 이런 시대가 그대로 영국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교회 구조도 똑같았어요.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부제가 있고 등등 해서 교회의 계급체제가 이제 그대로 남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남았어요? 국가교회가 되니까 영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성공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국교회의 다른 거는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영국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가서 보면 헨리 8세가 6명의 여인들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사람이 아라곤의 캐서린, 앤 블린, 그 다음에 제인 시모아, 이 세 여인들 말고도 다른 세 명의 여인이 있는데, 헨리 8세가 이렇게 여러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자식은 많이 두지 못했어요. 세 명뿐이 못 뒀습니다. 메리 1세는 헨리 8세의 첫 번째 적자인데 아라곤의 캐서린에게서 이제 난 그런 딸이고, 그 다음에 앤 블린하고 이제 다시 결혼해서 낳은 딸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 다음에 제인 시모어에게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에드워드 6세예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죽으니까 아들에게 이제 왕권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에드워드 6세가 9살의 왕이 됩니다. 9살. 이렇게 해갖고 섭정 정치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인도를 해갖고. 그래서 개신교 이 색채를 강하게 이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왕이 6년 있다가 죽고 맙니다. 이 아들이 이제 죽고 말아요. 자, 이렇게 돼서 이복 누이인 메리 1세, 이 여인이 1553년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부터 1558년까지 5년 동안 이제 여왕으로 이 영국을 다스리는데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어머니가 다 카톨릭 그런 계통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인이 마음을 먹었어요. 영국을 다시 로마 카톨릭 그런 국가로 되돌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555년부터 1558년 이 3년 사이에 280명의 개신교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그들 중에 아주 유명한 크랜머 대주교 같은 이런 사람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살 수가 없구나.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대륙으로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넘어가서 그래서 자기들의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인의 이름이 블러디 메리입니다. 블러디 메리. 아주 뭐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영어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이런 칵테일의 이름도 블러디 메리가 있어요. 새빨간 게. 그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린 그런 그 여인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근데 메리가 엘리자베스 1세를 죽이려고 자기의 동생이죠. 동생인데 어머니가 다른 그런 동생이잖아요. 이 여인이 이제 왕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자베스가 드디어 이제 여왕이 됐는데 1558년부터 1603년까지 45년 동안 영국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영국의 부흥을 이룬, 참 이상하게도 영국의 부흥은 주로 여인들에 의해서, 여기 엘리자베스 1세도 그렇고 또 19세기 여기는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또 그 엘리자베스 여왕도 있고 하여튼 이런 그 여인들이 통치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됐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 지금 카톨릭 교회하고 지금 영국 성공회 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중도적인 절충을 이제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엘리자베스 타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그건 뭘 했냐? 영국은 개신교 국가로 남아야 된다. 그런데 카톨릭 신자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절충적인 방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국가교회로 왕이 전체를 다스리는 모든 교회 모든 걸 다스리는 이와 같은 수장으로 남아있지만 그래도 카톨릭 교인들에게 너무 불리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국왕이 교회의 최고 통치자가 돼서 교황의 권위가 이제 배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적 방향은 따르긴 해도 예배 형식, 그 다음에 주교제도 이런 모든 카톨릭적인 요소는 유지를 했어요. 자, 국가교회에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들을 이해해야 왜 분리주의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침례교회가 생겨나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국가교회의 특징은 뭐냐? 국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으면 누가 교회의 머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데 믿지도 않는 헨리 8세 같은 사람은 아예 믿음 자체가 없는데 이런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국왕이 주교들 임명하고 교회법 승인하고 예배 형식을 다 국왕이 믿지도 않는 사람이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둘째, 교회 출석이 법적인 의무예요. 1559년에 통일령이 이제 발표가 돼서 영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주일에 무조건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처벌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고, 세 번째, 이제 교구 체제가 유지가 돼서 영국엔 여러 교구로 이제 모든 걸 다 구분을 해놨는데 교구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구에 사는 사람은 자동으로 그 교회에 가야 되고 그리고 유아세를 거기서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동으로 시민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유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유아세례가 시민등록 제도로 그대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 교회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회심이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국가교회 체제에서는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냐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고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이고 죽을 때도 그냥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회심을 해야 된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는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하냐, 이런 모습을 가진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그 뒤를 이어서 제임스, 킹 제임스, 제임스가 나오고 여러 군주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한국의 장로교인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고 추앙하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청교도는 이름이 퓨리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본인들이 청교도라고 한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뭐 너희가 교회를 더 청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교회를 순수하게 만드는 자들이다라고 비꼬는 그런 말로 이 청교도라고 하는 그런 그 명칭을 이제 불러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청교도는 영국 국교회 안에 남아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국 국교회 안에 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개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원했냐. 첫 번째, 예배를 좀 단순하게 드려야 되지 않겠냐. 예배 시간에 공동 기도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걸 쭉 읽고 이렇게 하면서 로마 카톨릭처럼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제의 의복, 제단 장식, 또 무릎 꿇고 앉는 거, 십자가 표시 뭐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예배가 말씀 중심으로 좀 단순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설교를 강조한 거예요. 공동 기도서에 나와 있는 그 기도문 쭈르륵 읽고 뭐 그러고선 설교가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여러분 얼마나 형식적이고 배우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중심의 예배를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청교도들이 원하는 거고, 세 번째, 이 청교도들은 안식일을 매우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안식일이 이제 신약시대에 여기 주일이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고 정말 세속적인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 이제 장로교도 상당히 이와 비슷한 건데 이게 다 청교도 이런 그 문물에서 이제 나온 걸로 우리가 이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인적인 그런 경건 생활을 강조하고 그래서 개인 기도, 성경 읽기, 가정 예배 이런 걸 중시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부 청교도들은 교회 정치 구조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주교제도 이런 거 말고 우리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체제 이런 걸 가져다가 교회 정치제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영국 국교회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지도자 스코틀랜드에 누가 있었냐, 존 낙스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장로교회를 스코틀랜드에 이제 만든 그런 장본인이고, 청교도 신학의 거장 이야기하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오웬. 그 다음에 목회적 권면의 대가로는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깊은 영성을 알려준 리차드 씁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고, 청교도 신학을 체계한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정말 청교도 신학을 이제 만들고, 하면서 영국 국교회 안에서 개혁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국교회를 개혁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누가 변해야 돼요? 왕이 변해야 되고 아니면 의회가 변해야 그래야 국교회가 변하는 건데 국왕하고 의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규모로 모여서 끙끙대면서 어떻게든지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왕이나 아니면 의회 사람들 설득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부류가 등장을 했어요. 누가 등장을 했냐? 분리주의자들이 등장한 거예요. 영국 국교회 안에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거 모든 거 해야지 영국 국교회 안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국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국교회 안에 남아서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분리주의자들은 국교회에 나가서 그 밖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유를 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리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한 겁니다. 첫째, 참된 교회는 회심한 신자들의 자발적 공동체여야 된다. 그래서 한 지역의 주민이 100%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멤버가 되고 그래서 유아 세례 받으면 거기 또 멤버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국가교회는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리라고 작정을 한 그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야 된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국왕이나 의회가 교회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에만 복종을 해야 된다. 이거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셋째, 각 지역교회는 자율적인 이와 같은 기관이어야 되기 때문에 주교나 대주교가 교회들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각 교회의 회중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회자를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성경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 국가교회 체제에서는 이거 혁명적인 겁니다. 혁명적인 거. 넷째, 교회와 예배,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의 모든 면이 다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 인간의 전통이나 교회의 관습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권이다. 이런 걸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거 이제 주장하니까 분리주의를 주장했던 이런 사람들은 불법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게 됐고,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기 지역교회에 출석해야 하고 그 국교회를 떠나서 독립적인 회중을 세우는 것은 반역으로 간주가 됐어요. 반역죄를 짓는 거예요.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리주의자들이 체포가 되고 투옥이 되고 일부는 처형이 되는 그런 일이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로부터 한 200년 동안 영국 안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박해에도 불구하고 분리주의 운동이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누가 나오냐? 침례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존 스마이스라고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침례교인이라고 하면은 존 스마이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토마스 헬비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정도의 그 이름은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존 스마이스는 1570에서 1612년, 1611년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던 해인데 다 그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때 일어난 일들. 이 사람이 영국의 링컨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고 뛰어난 그런 그 지능을 가진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1594년에 학사학위 받고 1598년에 석사학위 받고 이래서 영국 국교회의 사제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은 카톨릭 교회의 사제인데 이제 성공회로 바뀌어서 영국 국교회가 됐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의 이제 사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600년경에 스마이스는 링컨시라고 하는데 그 시에 가서 공식 설교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국교회를 비판한 그런 말들이 이제 많이 담기게 됐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 보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국교회의 많은 관행들이 이건 정말 교회, 이 성경 말씀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국교회의 기도문, 사제 의복, 십자가 표시, 무릎 꿇기, 그 다음에 다 근본적으로 국왕이 교회를 통치하는 것, 유아 세례, 그렇죠. 이런 걸 통해 갖고 교회 회원이 되는 것, 그냥 영국 국민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교회 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어디가 있냐는 거야.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설교를 이제 하다 보니까 1602년에 설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로부터 해임이 됐어요. 그래서 게인즈버러라고 하는 곳에 가서 분리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회중들하고 같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훌륭한 설교자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1606년에서 1607년경에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니까 국교에서 분리한 자들을 막 색출해서 죽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 분리주의자들 안에서 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이걸 놓고 이제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남아서 처형을 당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살아야 되겠냐, 아니면 딴 나라로 도망을 가서 그래서 망명생활을 해야 되겠냐. 그래서 존 스마이스하고 그의 회중은 망명을 선택하고 1607년에서 1608년경에 몰래 어디로 떠났냐,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자유의 도시 암스테르담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네덜란드는 스페인에서 해방이 된, 그래서 스페인하고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해방이 된 어느 면에서 개신교 국가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 때문에 너무나 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종류의 뭐 어떤 종교를 갖든 이거를 탄압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그 관용의 정신이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네덜란드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존 스마이스하고 그의 회중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이제 가서 거기에 이제 거주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며 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평안하고 하니까 이 스마이스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암스테르담에 누가 있느냐? 그게 네덜란드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메노 시몬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노나이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마이스가 메노나이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또 메노 시몬스가 지금 많은 책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하나하나 가서 살펴보니까 아, 신자들만,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만 침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교회 멤버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음 고백한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게 그게 교회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영국 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유아 세례도 비성경적이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침례 사례를 가서 쭉 살펴보니까 침례는 항상 이런 패턴을 따라 어떤 사람이 복음을 와서 이제 선포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지. 어떻게 말도 못하는 이런 뭐 한 달짜리 아기가 어떻게 침례를 받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유아 세례가 무효라는 것이 본인에게 이제 확신이 됐는데,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 나도 유아 세례를 받아서 침례를 받지 못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영국에서 망명 온 이 사람들도 다 유아세를 받았고 침례를 받지 못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딜레마에 이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참된 침례를 내가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누구에게서 그 침례를 받아야 되겠냐? 메노나이트 사람들에게서 받아야 되겠냐?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참된 침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카톨릭 교회에서 주는 이런 세례 이런 거, 성공의 수준 이런 세례 이런 게 무효라면 어떻게 올바른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다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이런 고민하지 않는데 지금부터 400년 전에는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문제에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1609년에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 신학교회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사도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뭐 물리적으로 16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을 거스를 순 없는 거고 성경적 원리를 그대로 실천해야 되겠다. 그리고 침례의 권위는 사람의 계승, 누가 죽어 누가 죽어 이렇게 해서 사람의 계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명령을 따라 신자에게 침례를 준다면 그거는 유효한 침례다. 누가 침례를 주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 1609년에 스마이스가 자신의 회중들 앞에서 본인에게 직접 침례를 주는 자기 침례를 수행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침례 어디서 내가 받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된 침례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침례를 받으면 이게 잘못되니까 아예 누가 주든지 상관없이 이 침례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가 셀프로 내가 스스로 침례를 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침례를 받고 그런 거기 모여있던 자기 회중들에게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씩 침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침례를 받은 영국 이 성도들의 무리가 어디에서 처음 생겨났냐,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40명 정도가 침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생겨났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토마스 헬비스라고 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날 영국 침례교회가 영국에 생성이 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생성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날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1609년 초로 추정이 되고 장소는 암스테르담의 한 빵집 뒤쪽에 있던 작은 집이다. 이 정도만 지금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스마이스는 어떤 일을 했냐? 일반 침례교회 기초를 놨어요. 자, 일반 침례교회가 있고 특수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제너럴 베프티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파티큘러 베프티스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러냐? 16세기 그 다음에 17세기 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스주의 이 신학으로 인해서 갈등이 온 유럽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뭘 주장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오직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그 사람들 위해서만 죽으신 거다. 그러니까 제한 속죄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이제 이걸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티큘러 베프티스트들은 그렇게 특정하게 예수님이 그들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고 믿는 이와 같은 그 침례교인들, 칼빈주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특정 아니면 특수 침례교인인데 스마이스가 성경을 가서 쭉 연구해 뭐 다 성경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고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어느 면에서 이제 알미니우스주의적인 이와 같은 그 침례교 신앙 체제를 이제 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속죄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일반 침례교, 우린 당연히 일반 침례교회죠. 근데 어쨌든 이런 특정 침례교회가 이제 있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일반 침례교회의 특징, 지금부터 4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첫째, 신자 침례, 믿는 자만이 침례 받는다. 두 번째, 자발적인 교회, 교회는 태어나면서부터 유아세례 받고 그리고 교인이 교회를 형성하는 게 아니다. 회심한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다. 회중정치, 각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저 위에 꼭대기에 뭐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계급제도 없고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가 다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모인 그런 교회니까 이렇게 모여서 회중정치를 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정교분리, 교회와 국가가 분리가 돼야 된다. 어떻게 국왕이 교회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믿을 권리가 있다. 신앙을 강제할 수가 없다. 성경의 절대 권위, 성경만이 신앙과 실천의 최종 권위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예배, 예배는 성경 읽기, 설교, 기도, 찬송으로 이루어지며 화려한 의식, 전례 이런 건 전혀 필요가 없다. 이게 400년 전에 일반 침례교회를 구성을 하면서 스마이스와 그 형제들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규칙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침례교회하고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400년 전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성경 신자들이 갖춰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이게 또 누가 처음에 만들어준 거예요? 재침례교인들이 스위스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메노나이트를 통해서 재침례 교회 이제 신학을 접했던 스마이스가 그리고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보니까 이게 침례 교회 규정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스마이스 이야기가 조금 복잡하게 이제 흘러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침례, 셀프 침례도 하고 회중들에게 침례를 주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스마이스가 마음속에 동요가 생긴 거예요. 아, 내가 나 자신에게 한 이 셀프 침례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차라리 메노나이트에게 가서 메노나이트를 해서 다시 침례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회중이 분열이 된 거예요.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회중이. 그래서 스마이스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의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제 헬비스나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침례가 유효하다. 왜? 성경적 원리에 근거해서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린 또다시 침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회중이 둘러 나뉘어서 스마이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메노나이트하고 이제 합류하기로 하고 헬리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독립을 유지하기로 이렇게 이제 돼서 그래서 결국은 분리가 되고 1612년에 스마이스는 42살의 나이에 이제 결핵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생애가 짧았습니다. 자, 짧았는데 우리 침례교 또 성경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침례교회를 만들어준 사람이 존 스마이스예요. 또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침례를 준다고 하는 이와 같은 원칙과 그 다음에 침례교회의 근간이 되는 그런 모든 원리들을 지금부터 4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밝혀준 그런 인물이 스마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 여기 토마스 헬비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리더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귀족 가문의 출신이에요. 스마이스는 대학 교육을 잘 받았는데 대학 교육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국에 있는 동안에 스마이스의 그 분리주의 회중에 합류했다가 암스테르담에 망명을 하고 그리고 1609년에 스마이스에게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스마이스하고 둘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갈라졌는데 이 헬비스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 아무리 위험해도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영국에서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11년이나 아니면 1612년 초, 그러니까 1611년 겨울 아니면 1612년 초에 헬비스와 12명 정도의 동료들이 영국으로 돌아가서 런던 시내 그 조금 벗어난 그 외곽에 스피털 필즈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 가서 거기에 스피터 필즈 침례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가진 최초로 영국 안에 형성이 된 침례교회를 이 사람이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작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리고 침례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 뭐 침례교회 이런 그 믿음이나 이런 걸 따른 건 있었어도 간판 자체를 베프티스 처치라고 해서 그렇게 적어놓고 시작한 거는 네덜란드에 있는 스마이스의 교회 이게 영국 침례교회는 처음이고 영국 땅에서는 런던 시내 저 밖에 있는 그 외곽의 스필터 필즈에서 침례교회 간판을 가지고 몇 사람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비밀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분리주의자들을 다 처벌하기 때문에. 그때가 아이러니하게도 누구 시절이에요? 제임스 왕 시절이에요. 제임스 왕 시절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조용히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새로운 신자들이 합류하면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이런 일을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기 가서 보면 A short declaration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뭐냐. 1612년에 왕에게 보내는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책을 출간했어요. 이 책의 이름이 뭐냐. 불법의 신비에 대한 짧은 선언. 이런 책이에요. A short declaration of the, 여기 가서 보면, mystery of iniquity.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불법의 신비에 대한 짧은 선언인데, 이게 200쪽짜리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혁명적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 왕은 필멸의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권력이 없으며 영혼을 위해 법을 만들 수도 없고 영혼을 다스릴 수도 없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그 왕은 사람의 영혼과 양심을 지배할 수 없다. 이 내용을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지금 전체가 다 국가교회인데, 그렇죠, 왕이 다스리는데 이걸 지금 인쇄해갖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 이거를 제임스 1세에게 직접 보낸 거예요. 이 책을 직접 보내면서 직접 손으로 이런 말을 적어서 보낸 거예요. 왕은 필멸의 인간일 뿐이니 불멸의 영혼 위에는 주 하나님의 어떤 권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직접 글을 써가지고 제임스 왕에게 이 책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왕이 대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돼서 결국은 왕에게 이제 붙잡히고, 그래서 1613년경에 체포가 돼서 런던의 뉴게이트 감옥에 수감됐어요. 그 혐의가 뭐냐? 분리주의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그 시대 왕이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선택이었어요. 분리주의, 그 다음에 왜 침례교 신앙에서 유아 세례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왕의 권위에 반하는 반역적인 글을 써서 사람들을 선동을 했다. 이런 이유로 붙잡혀서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그리고 1616년경에 감옥에서 죽습니다. 정확한 사망 날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때 그의 나이가 41살. 자, 그러니까 우리 스위스의 그 재침례 교인들 28살, 29살, 39살 이쯤에 다 죽고, 지금 영국의 이 종교개혁하던 이 침례 교인들도 41살, 뭐 마흔 몇 살에 다 죽고, 정말 더 오래 살 수 있었지만 신앙의 그 자유를 위해서, 정교 분리를 위해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침례교 이런 원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헬리스가 이제 죽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침례교회가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24년에 영국 일반 침례교회가 최초의 신앙 고백을 이제 출판했는데, 이것이 1624년 신앙 고백이고, 이 안에는 일반 속죄,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의 죽음이다. 신자들만의 침례, 자발적인 교회, 회중정치, 정교분리, 양심의 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이 역시 그 안에 이제 담겨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침례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 침례교회가 있는데, 1630년대 영국에서 또 다른 종류의 침례교회가 나타났는데 그 침례교회의 이름이 특수 침례교회. 이게 원래는 특수라 그러면 안 되고 파티큘라라는 뜻은 특정이라 그래. 특정인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특정 침례교회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미 이게 특수 침례교회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특수 침례교회라고 제가 썼습니다. 자, 그래서 칼빈주의의 이와 같은 제한 속죄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런던에서 이제 생겨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도 성경을 이렇게 쭉 가서 살펴보니까 유아 세례가 이게 맞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돼야 되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그런 침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줄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네덜란드로 보내서 네덜란드에서 그 사람이 침례를 받고 와서 그 사람이 침례를 주게 하는, 그래서 침례를 수입하는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침례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로 소중한 그런 가치를 가진 그런 거였다. 이렇게 돼서 1644년에 영국의 7개 특수 침례교회가 모여서 유명한 1차 런던 신앙 고백 이런 것도 이제 만들고, 이렇게 되면서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가 영국에서 이제 발전해 나가죠. 자, 그런데 1640년대 영국은 말 그대로 격변의 시기예요. 자, 제임스 1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찰스 1세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청교도 혁명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의회파하고 왕당파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영국 안에 혼란이 가중이 됐는데, 이렇게 혼란이 가중이 된 게 침례교회 발전에는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된 거예요. 이게 서로 갈등이 일어나서 싸우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고, 또 의회파에 많은 이러한 그 종교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침례 교인들 이렇게 퍼져나가서 말씀 전하고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어요. 예, 그래서 많은 침례교회들이 그 시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침례교회가 특별히 많이 이제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데 당신이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택받지 않았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그럼 하나님에게 내가 저주를 받는 거죠. 이거 선택받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일반 침례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니까 당신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야 아무래도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일반 침례교회가 많이 부흥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 자, 그래서 침례교회가 부흥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침례교 예배가 기존의 그런 다른 교회 예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 건물도 단순하고 화려한 제단도 없고 성상도 없고 스테인드 글라스도 없고 성직자가 화려한 제의를 입지 않고 예배의 중심은 설교고 설교단은 성경을 펼치고 본문을 설명하고 본문을 적용하는 그런 설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을 이렇게 자기들 나라 말로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침례교는 회중 참여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직자만의 공연이 아니라 회중이 함께 모여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평신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목회자가 아닌 사람을.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닌 사람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다. 이러한 그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하나는 침례교는 회심을 강조한 거예요. 그 전에 유아세례이고 할 때는 태어나면 그냥 구원받은 거니까 뭐 회심이고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침례교회에서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그렇죠?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만이 교회 멤버가 될 수 있으니까 회심이 중요한 이와 같은 토픽으로 사람들에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침례교회가 크게 발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 자, 이런 가운데 왕정 복고가 일어납니다. 크로멜이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 너무나 큰 혼란이 오니까 의회가 다시 왕을 세워야지 안 되겠다. 이래서 왕정 복고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침례교인들이 이제 다시 국교회가 다시 힘을 받게 되니까 침례교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등장한 사람이 좌한 번연이에요. 좌한 번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을 지었다고 하는 이 좌한 번연이 누구예요? 침례교인입니다. 침례교인 1628년에서 1688년까지. 그래서 좌한 번연이 자기의 믿음, 뭐예요 믿음은? 이 국가교회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그 분리주의, 그런 침례교 이런 믿음, 이것 때문에 12년 동안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갇혀 있는 동안에 그가 지은 책이 저 유명한 철로역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와 같은 그 핍박과 고난 이런 걸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도록 만드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성경 다음으로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읽힌 책이 좌한 번연의 철로역정입니다. 그래서 박해 속에서 침례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박해를 통해서 침례교회의 정교분리 원칙이 정말 이것이 맞는 거구나, 그렇죠? 국가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믿겠다고 한 사람을 핍박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침례교회가 주장하는 이와 같은 정교분리가 올바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립이 되는 그런 일이 영국에서 이제 생겼습니다. 자, 이래서 17세기를 거치면서 영국 침례교회가 견고한 이제 기초를 세운 거죠. 1609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존 스마이스가 자기 침례를 행하고, 그리고 영국 침례교회를 네덜란드 땅에 이제 세우고, 그러고 나서 1612년에 토마스 헬리스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스피털필즈에 침례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무리가 얼마 안 됐어요. 10명뿐이 안 됐습니다. 10명. 근데 80년 후인 1689년에 침례교회는 영국 전역에 수백 개의 교회를 가진 이와 같은 큰 그런 교회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침례교는 꼭 그거 주장하는 거예요. 신자들만이 침례받는 거고 자발적인 교회,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 성경의 최종권위, 회중정치 이거를 강조한 게 지금 이 시간에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위스의 그 재침례교인들 그 몇 명을 통해서 믿는 자만이 침례를 받는 거다 이거 해서 수많은 사람들 체포당하고 죽임당하고 했는데 이게 메노나이트로 넘어가서 네덜란드에 이와 같은 그 기지를 확보하고 나중에 이제 영국 사람들 여기 내려와서 이 모든 걸 배우게 되고 다시 영국으로 들어가서 영국에 침례교회를 세우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드디어 자유의 땅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게 어떻게 미국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전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일이 생겼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